끝으로 형제들아 기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넥스터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용성 목사입니다. 지난주, 지난주에 계속 목사님들이 이름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몇 달째 제 이름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요. 우리가 넥스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언쉐이커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 설교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셨나요? 저는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정말 오래전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인데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relevant하다. 네. 우리에게도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제만 짧게 리뷰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주제들이 Unshakable Faith, Gospel, Love, Hope, Church, Glory, Truth. 네. 여기까지 아주 좋은 귀한 주제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Unshakable Life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영광이나 복음, 진리, 사랑, 소망 같은 주제들이 다 중요한데요. 때로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복음, 뭐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 것은 잘 알지만 우리 마음에 콱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So what? 어떤 하나님의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들이 공중에 있는 것 같고 내 삶과 크게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신학적인 진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와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한 후에 맨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삶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Unshakable life is continued by prayer. 기도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삶이 지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에서는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Pray for us, I pray for you.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다 같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네.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를 부탁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이 한글말로 보면은 이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밑에 영어 ESV 버전을 한번 보십시오. Finally, brothers, pray for us that the word of the Lord may speed ahead and be honored as happening among you. 여기 보시면 여기 재밌죠? 표현이 The word of the Lord may speed ahead. 마치 달리기를 하고 경주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전파되어져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올림픽 경기가 막 시작됐던 시대였잖아요. 바울은 아마 이 성화봉송을 하는 주자나 아니면 달리기 선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생각했던 것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 말씀이요, 달리는 것처럼, 경주하는 것처럼 빨리 퍼져나가기를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그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 그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경주를 하는 그 달리기 주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전 세계에 열방에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be honored 꼬린하는 그 장면을 바울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 그가 사역하던 그 고린도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 박해자들이 이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과 이 동료 선교사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놓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그들을 괴롭혔던지 바울은 이런 형용사, 헬라어 형용사 아토포이라는 형용사를 썼는데요. 이것의 뜻은 부적절하고 고집불통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악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비단 그런 박해자들 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과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한 대상이요, 믿음이 아주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보였을 거예요. 엄청난 믿음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뜨겁게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나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때로는 기도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정도쯤은 쉽게 이겨내야 되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찾아가면 좀 창피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넥스트 주보를 보시면 옆에 그 기도 요청하는 그것이 있죠.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시면요,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리더들에게, 오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우시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런 지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한번 쉐어해보세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거예요.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서요. 바울은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faithful 혹은 trustworthy. 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2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기도 제목, 자신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과 똑같은 것을 기도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않아요. 그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성도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설마 이게 이루어질까?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넥스트에는 없죠. 네. 다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거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컨피던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록 이 기도 제목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순종이 미래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핍박과 환난이 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은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그들이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뎌내셨어요. 참고 인내하셨어요. 여기 3절을 보시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조롱한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묵상하고 깨달으면요, 우리의 인내도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보다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여러분들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항상 우리가 교회에 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요, 적용할 때도 가장 쉬운 적용으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는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이 퍼져나가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늘 나를 괴롭히고 복음을 어떻게든지 가로막으려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내가 시험이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두 가지 원리, Pray for me and I pray for you.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일하는 것입니다. Unshakable life is maintained by work. Unshakable life is maintained by work.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을 거절하고 진리를 굳게 믿으라고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진리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안타깝게도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경고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게으르다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훈련받지 않은 무책임한 무질서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컨텍스트에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냥 레이지한 사람들, 아이들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일을 안 했냐면요, 거짓된 가르침, 이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호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단에 대해서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도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막 다 공원에서 뿌리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이유로. 근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지만요, 현재 일에 충성되게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많이 기다리시죠? 저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맡겨준 일이 하나님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을 기다린다고 갑자기 설교단에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그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도들이 공동체에게 주었던 지침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모음을 이루기 위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지침을 전통으로 주었는데, 그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게으름과 무질서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떠나라. 그냥 단순히 그래 거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 그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원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무질서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미테이트 하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했는지 그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때로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고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야만, 어떤 샘플이 있어야만 그것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부족하지만 나를 모델 삼아서 따라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모범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다른 사람한테 그 음식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지 않고요, 자기 손으로 발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을 보시면 여기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영어로 보시면 with toil and labor we worked night and day.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요,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힐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는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를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기가 좋은 본을 보여줘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9장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신이 일하고 섬긴 대가로 성도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았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10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이런 말은 예, 어떤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그 워크 에틱입니다. 일한 만큼 우리가 대가를 받고요. 또 일한 것으로 우리가 일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 시대에서도요. 이런 원리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에 응당하는 음식과 그런 재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으르게 행동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게으름을 말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아주 아주 바쁘게 생활하는데 주님에 위한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죠.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게 영어로 비지바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쁜 몸이에요. 아주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아주 아주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도 게으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쇼핑하느라 하루 종일 열심히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 드라마 1편부터 끝편까지 며칠 날 잡고 끝내시는 분들 있죠? 아주 부지런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게으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쁘긴 바쁜데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을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가 바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은 어쩌면 게으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명령합니다.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령해요. 조용히 일하고 너의 손으로 벌어서 너의 양식을 먹으라.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열심히 일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당장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여기서 바울은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일해라, 너희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남에게 음식을 받아서 먹지 말고 재정적으로 독립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교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어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구 박해하고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뭐 Faith and Work, Missional Life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선교하고 우리의 삶을 이분법 시켜서 이분화시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듀얼리즘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선교사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가스폴 프레젠테이션일 때도 있지만 그냥 묵묵히 조용히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하나의 예화를 보았어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가 회심한 이유가 한 사람의 평범한 기독교 회사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런던 법인 회사의 임원이었던 그 신학자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에 여러분 타이프 아시죠? 타이프를 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타이프를 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여직원이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원이 항상 지나다니면서 신기하게 여겼어요. 아니 저 여인은, 저 여성분은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할까?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여성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그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또 몇 주간 지켜보았더니 항상 똑같은 자세로 열심히 기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해서 그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이라고는 안 했겠죠? 네.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며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일하고 단지 상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 이후에 그 임원이 기독교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는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제 신자가 돼서 이 간증을 어느 집회에 가서 했대요.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 또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간증했던 사람은 결국에 신학교에 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변해서요. 신학자가 되고 또 한 영혼을 변화시켰고요. 또 이 신학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부터 일어났냐요? 어디서부터 일어났나요? 그 한 사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아니면 학생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꼭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요. 똑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이를 돌보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당장 뚜렷한 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요. 그것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케이션 가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신나게 놀고 일주일 지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삶이 게을러집니다. 2주가 지나고 어떤 분들 베케이션이 많아서 오래 쉴 수 있는 분들 만약에 한 몇 주 쉬어보십시오. 일을 안 하면요, 사람이 점점점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다 보면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성실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공동체입니다. Unshakable life is sustained by community.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선을 행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But don't lose your heart. Keep doing good. 라고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했어요. 서로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있고 번아웃된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조언이 계속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쉽게 말하면 디스플린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고요. 가르치고 코렉트 하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지목하고 또 그 사람을 훈련하고 권면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그런 디스플린의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무리 불순종하고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요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인커리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으면요 우리가 디스플레인하고 코렉트하고 끌어와서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때로는 무섭게 꾸짖기도 하고요.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형제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넥스트 오셨죠? 네.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가고 좋은 공동체를 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이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징계와 훈계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같은 거 보시면 저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예전에 처음 유학을 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떤 ESL 프로그램으로 3개월 동안 간 적이 있어요.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국 사람들도 없어서 좋았는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개월인데 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저는 인생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정말 게을러지고요. 말씀과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늘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익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지. 교회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오이코스 하는 거, 뭐 순이나 셀에 속해 있는 거, 그것이 교회 가면 당연한 일이지라고 받아들였는데요. 공동체를 떠나니까 삶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요. 오이코스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오이코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 암송, 말씀 읽기 모임,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 중보기도 아니면 서로 그냥 같이 만나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작은 공동체라도 여러분들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도와 일과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어요. Pray for me and I pray for you. 그리고 두 번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일터에서 공부해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모든 말씀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